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나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사는 지난해 인텔과 퀄컴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등 미 IT 기업들의 약 110억 달러치에 달하는 통신 장비를 팔았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화웨이를 제재하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반정부 진영이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노르웨이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AP통신과 영국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단이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은 정부 대표로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보부 장관과 액토르 로드리게스 미란다 주지사, 반정부 진영 대표로 스탈린 곤잘레스 의원과 정무보좌관 두 명이 노르웨이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간 양측의 대화를 중재해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은 채 로드리게스 장관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외국에 나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고노 다로 외상과 아베 신조 총리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으로 핵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했지만 핵합의에서 완전하게 탈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에서 이탈한 뒤에도 이란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이란 측에 핵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헬기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을 외부로 실어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는 자국군이 이라크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이 쓰레기 불법 수출을 이유로 캐나다 주재 대사와 영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5월 15일까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가져갈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캐나다와의 외교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캐나다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처음 문제 삼은 건 지난 2014년입니다. 2013년과 14년 사이 재활용 명목으로 컨테이너 69개에 담긴 쓰레기가 캐나다에서 마닐라 항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필리핀 법원은 지난 2016년 해당 쓰레기를 다시 캐나다로 보내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인터넷 백과 사전인 위키피디아 접속이 전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최근 언론에 지난달 말부터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위키피디아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현재 중국 안에서 모든 언어의 위키피디아에 접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초에도 위키피디아 중국어판에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한 바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테나먼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중국 내 위키피디아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ns making promises that they don't keep and play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영내 긴장 고조에도 올해 말까지는 미북 간 외교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내다봤습니다.
They sort of put a stopwatch on the time turn to negotiations.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과거의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느슨해진 각국의 제재를 최대 수위로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대북 금융제재 법안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한 투미 의원은 1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ns making promises that they don't keep and playing for time and delaying.
북한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뒤 시간을 끌며 지연시키는 오랜 역사가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최대 경제 압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Kim regime is a very dangerous regime. Their recent missile launches are just a reminder that they have apparently not given up their very aggressive ambitions.
김정은 정권은 매우 위험한 정권이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공격적인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벌여 북한의 국제사회 위상만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느슨해진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needs to re-engage in its maximum pressure effort and is going to have to corral all of those that have weakened their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미국은 최대 압박 노력에 다시 관여해야 하며 독자적 대북 제재를 약화시킨 국가들을 다시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모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외교위 소속의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 등으로 볼 때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미북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It's kind of hard to be optimistic. I think dialogue is good, but I think maintaining maximum pressure on them is going to be essential.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기 힘들며 북한과의 대화는 좋지만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외교의 여지는 남아있다며 외교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ll never give up on diplomacy. War with North Kore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자신은 북한과의 외교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전쟁,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직 북한과 외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current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president is that there is and we should go down that path if we can.
미국과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외교 여지는 아직 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틸리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던 2017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선의의 행동을 보일지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6월 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미한 동맹과 우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방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정상과 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의 최근 만남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 계획 발표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 방문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6.12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과 북한의 사전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자, 이제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두 달 보름이 지나도록 협상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로 협상 재개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서 이 상황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주목됩니다.
예.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 만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담에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 1주년을 계기로 6.12 합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그 여부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미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은 그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예.
만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한 두 나라는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비핵화 상응 조치 등을 놓고 긴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상반기 중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 주석의 방북이 올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성사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은 다음 달 말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서 미국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 정상 모두가 다양한 형태의 논의에 나서는 겁니다.
네. 뭐 예상과 기대대로 이런 만남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만남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좀 바꾸게 될까요?
아, 분명한 건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깨는데 이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6.12 정상회담 1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당사자 정상들 간 연쇄회동은 교착 상태를 깰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이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서고 이로써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고조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이 아예 깨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북한이 좀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을 텐데요.
예, 북한이 핵 목록과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의 일정표, 그러니까 네.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약속해야 합니다.
네.
북한은 여전히 제재 완화를 핵심적인 상응 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정부가 중재안으로 마련한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해법에 관심을 기울일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모두 협상의 판이 깨지는 건 바라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한 가지 사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북 지원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 정부는 지원 제공에 적극적입니다.
네.
만일 식량 지원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미 발굴해 놓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호의로 응답한다면 협상 재개를 위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내 긴장 고조에도 올해 말까지는 미북 간 외교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내다봤습니다. 서로 압박을 이어가되 선을 넘지 않으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미북 간의 심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이 올 연말까지는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더 큰 도발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 sort of put a stopwatch on the time turn to negotiations. And we are still in that period. There's still plenty of time.
갈루치 전 특사는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북 대화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밝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협상에 복귀할 스톱 워치를 설정했고 양국은 현재 그 단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올해까지 대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미 행정부의 조치는 현행 제재를 이행하는 정상적 절차의 결과일 뿐 북한을 추가로 압박할 의도로 읽히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U.S. seizure of the ship I'm expecting was sort of
따라서 미국 실무진 간 접촉할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외교가 올 연말까지는 이어지겠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가 조언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ohn Bolt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has never been a fa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re are signs that he was able to basically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하지 않는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계속 듣는다면 외교에 대한 희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북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올해는 재앙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no progress between the two sides, I think 2020 will be a remarkably tense year. It will be like 2017 with an escalation of tension.
두 나라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0년은 2017년 당시처럼 북한의 더 많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국의 군사 공격 수사와 위협으로 긴장이 두드러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외교가 이어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추가 제재와 화염과 분노 수위까지 치닫는 갈등을 원치 않는 만큼 대화를 재개하겠지만 지금은 급할 게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실무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So as a way to make his threat more credible that he's going to resume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and break the agreement that he has with Trump.
이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트럼프와 약속을 깨겠다는 김정은의 위협을 더욱 그럴듯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김정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유연해질 것이라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직 관리들은 북핵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일괄 타결식 해법에 동의할 리 없는 북한에 미국이 보다 현실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영변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향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비핵화에 다가서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Korea put forward unrealistic proposals. So the U.S. asked for too much and offered too little, and North Korea offered too little and asked for too much.
미국과 북한 모두 적게 내놓고 많은 것을 원하는 비현실적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절충안이 있고 그런 방법이 그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대북 외교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이 현재의 모라토리엄을 쉽게 깨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기금은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제재 회피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에런 아놀드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선박 몰수에 대해 치외법권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를 몰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Specified underlying activity, which would have been an IEPA violation. So in order to sort of move forward with a
우선 특정 불법 활동 SPA입니다. 자산 몰수를 집행하거나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불법 활동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 범죄 활동은 제재 위반이고요. 제재 위반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IEEPA 조항에 위배되죠. 이 경우 미국의 자금 세탁법에 근거해 민사 몰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사 몰수 소송과 형사 몰수 소송에서 범죄 수익은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현금을 몰수할 수 없다면 선박이나 자동차를 대신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북한 선박은 범죄 활동과 연계됐기 때문에 몰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선박을 경매에 붙이거나 해군 훈련에 활용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어떻게 될까요?
These properties turned over essentially to the U.S. Marshals. are in charge of maintaining seized property.
압류된 자산은 미 연방 보안관실로 넘겨집니다. 연방 보안관실은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배를 경매에 붙이거나 청산할 겁니다. 그 대금은 법무부 자산 몰수 기금에 귀속되고요. 이 자금은 다시 민사 몰수 집행에 활용되거나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법 조치는 주로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것들이었는데요. 선박이라는 유형 자산을 몰수한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What's really kind of interesting or intriguing sort of the continued willingness, you know, to pursue new extraterritorial
미국 정부가 유형 자산 몰수를 비롯해 새로운 치외 법권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형 자산 몰수가 북한과 연관된 사례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 정책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맨해튼 중심부의 이란 소유 건물을 압류한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뉴욕 지부가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에 대한 수사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FBI까지 개입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investigation like this would probably bring to bear the resources from a number of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the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Commerce, Treasury Department.
이런 조사에는 여러 정부 부처 자원이 동원됩니다.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 그리고 정부 당국은 모두 확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재 위반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수사하는 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FBI 확산 방지 센터의 주된 임무가 제재 위반 적발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가 자원을 동원해 금지된 기술과 무기 기술을 매매하기 때문에 FBI가 개입한 겁니다.
지난 3년간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최소 7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하는 추세로 읽어야 할까요?
The US government is sort of ramping up its the use of these extraterritorial measures, and really
미국 정부가 치외 법권적 조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신호입니다.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전적으로 활용해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매우 흥미로운 추세입니다. 미국은 민사 몰수 소송뿐 아니라 치외 법권적 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대일한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고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은행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죠.
트럼프 정부가 경제적 외교수를 예전보다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These tools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Because the Obama administration didn't use some of these tools. They used other tools.
George W. Bush 정부 때부터 이런 조치들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포괄적이란 제재법을 위반했죠. 오바마 정부 때 여러 재무부 당국자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 금융기관들이 이란과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YG 어네스트호 몰수에 비춰볼 때 미국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앞으로도 많이 취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As these tools become more and more used, those that are employing them, the special agent,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이런 방법이 자주 활용되면 현장의 특수 요원, 수사하는 경찰관들, 재판정의 검사들이 익숙해집니다. 선례가 생기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쉬워지는 거죠. 앞으로 특히 북한에 대해 나아가서는 이란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북한 정부는 국가 재정을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식량 등 민생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비에 지출하는 엄청난 돈을 식량 개선에 투입하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 호주 정부 대표가 북한 정부 대표단의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Prioritize the human rights of its population over military expenditure, including by dedicating resources to ensure freedom from hunger.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탈피하는 데 재원을 쏟는 등 군사비 지출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와 스페인 등 여러 나라도 이날 식량 접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며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 값비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무책임하다는 걸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한 발에 100에서 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에서 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500에서 1000만 달러로 추산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 80회 이상, 발사체까지 더하면 200여 차례에 달하기 때문에 AP통신은 과거 이를 토대로 북한 정부가 최소 10억에서 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9일 발사한 신형 미사일과 흡사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한 발에 5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앞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과거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이스칸데르 수출을 협의할 때 12개 발사대 48개 미사일에 2에서 3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었습니다. 중국의 옥수수, 즉 광냉이 시세가 15일에 톤당 1812위안, 263달러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면 옥수수 19,000톤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 등 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쏘는 돈이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 임금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국제 미사일 가격과 차이가 있다 해도 너무 많은 재원을 무기 개발 등 군사비에 투입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2018 세계 군사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3%, 33억 5천만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GDP의 평균 4.3%, 한국은 2.6%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북한의 연간 군사비 33억 5천만 달러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힌 지난달 국제시세로 베트남의 쌀 94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와 FAO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촉구한 외부 식량 지원 규모 136만 톤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지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군사비에서 주민들을 먹이는 것으로 재조정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he reprioritized his military spending to feed the people, I think they could solve their food problems.
김정은이 민생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과도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일반 주민은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고통받는 계층은 북한 정부의 배급에 의존하는 핵심 기관의 성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되는 최대 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또 주로 무기 개발과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됐고 식량 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COA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5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더 악화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폴 라이언 전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뿐 아니라 한국의 탈북민 정책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언 전 의장이 만난 탈북민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북한 출신 언론인 김정금 씨 등 3명입니다. 정광일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면담은 한국을 방문한 라이언 전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14일 서울의 한 호텔 특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진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졌고 라이언 전 의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문제도 물어보고 하는 것 봐서는 저는 앞으로도 미국이 그 어떤 북한의 그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이어 라이언 전 의장이 탈북민들 각자의 사연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탈북자 처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외면당하는 최근의 한국 사회 현실을 라이언 의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북한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인 허광일 씨는 북한 탈출 여정과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한 탈북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라이언 의장의 이날 태도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개개인 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소개 시간이
의외로 길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든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의적이면서도 공감을 많이 하셨죠. 탈북 가정에 대해서 번복 질문하시고 어떤 가정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돌리시고 이제 기본 오늘의 만남의 중심을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중심을 두고 만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영김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과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라이언 의원이 이번 만남을 일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과 방법론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이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 대북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려고 늘 스터디하는 그 팩트파인딩 하는 차원에서
김 전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보다 다른 북한 관련 현안에 집중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미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Washington.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대표들이 노르웨이에서 만나 최근에 전국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과 학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이민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미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정보통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 성명에 담긴 좀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예,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나라나 뭐 기업이 있습니까?
예, 이 행정명령은 뭐 어느 특정 국가나 기업을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하지만 AP와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가 이 중국 최대 정보통신 업체인 화웨이사 등 중국의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미국 상무부가 당장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예, 행정명령에는 상무부가 다른 정보기관들과 협력해서 150일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서 곧바로 이 화웨이사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자,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화웨이사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일부 제품은 판매를 하지 못하는 등 타격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상무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도 했습니까?
예, 상무부는 지난 1월에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 CFO 겸 부회장과 화웨이 계열사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한 후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화웨이사 장비 사용을 문제 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자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또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처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로서는 뭐 반길 수 없는 그런 조치죠?
예,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국가안보 개념이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회사들의 권익을 위해 중국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화웨이사 측의 반응도 좀 볼까요?
예, 화웨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 두 명을 공식 체포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리 브리핑에서 최고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캐나다인 두 사람을 공식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캐나다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코브릭 씨와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인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멍완저우 화웨이 CFO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이후에 이들 캐나다인들을 체포, 구금해 왔습니다.
예.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된 건가요?
네, 중국의 국가기밀을 빼내서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네,
구금한 지 5개월 만에 중국 외교부가 이날 또 공식 체포를 했다고 밝힌 건데요. 중국 정부의 공식 체포로 이들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언제 열릴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들을 체포한 것과 화웨이사의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CFO를 체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현재 캐나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의 멍완저우 CFO의 신병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 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들과 야권 대표들이 전국 혼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만난다고 AP와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대화에 나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베네수엘라 정부 측에서는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보장관이 야권 대표단에는 스탈린 곤잘레스 의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야권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이번 만남이 아주 탐색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건가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5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 회담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정보장관이 매우 중대한 임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다라고 말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눈길을 끄네요. 베네수엘라 정부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는 건데 남미에서 굉장히 먼 노르웨이까지 갑니까?
예,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에도요,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에 평화협정을 중재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지난 3월에는 베네수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 당국이 밝힌 바 있지요.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간에 예전에도 이렇게 대화 시도가 있었습니까?
예,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주변국들의 중재로 대화가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야권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가짜라고 일축하면서 중립이 아니라 옳은 위치에 서달라고 주변국들에게 호소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후안 과이도 의장이 군사봉기를 시도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예.
현재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 야권이 전략을 바꿔서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 겁니다.
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만남이 정부나 야권의 완전한 지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금 그 후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이도 의장이 지난 1월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이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마두로 정권이 불법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이 이런 미국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는데 어떤 건가요?
예, 미국 정부가 15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로 가는 여객기와 화물기 등 항공편의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네네.
미국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과 고조되는 긴장 상태, 항공기 운항의 우발적 사고 위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요?
예,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 이민정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서 능력을 기반으로 한 메리트 베이스 비자 제도를 추진한다는 거죠.
네. 백악관이 새 이민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죠?
예, 백악관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새 방안을 설명하면서 6가지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가지요?
예, 국경 강화, 미국 노동자 임금 보호, 숙련 노동자 유입, 가족 결합, 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노동력 제공, 마지막으로 인도주의 가치 보전 등인데요. 이 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해서 마련했습니다.
네. 능력자들을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새 이민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예, 자 먼저 이 미국 건설 비자가 새로 생깁니다. 바로 메리트 베이스 비자인데요.
예.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네네.
또 이민 신청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와 취업 승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영어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점수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백악관 관리는 특히 영어 구사 능력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 이민제도의 국경 강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약이었던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장벽 건설이 포함됐는데요.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에 장벽을 건설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냈던 이민제도 가운데 하나로 이 비자 추첨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폐지. 네.
예, 비자 추첨제도는 1990년에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유입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미국 이민자가 적은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한 해 5만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원조 조회가 제대로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해왔었죠.
네. 뭐 목적 가운데 가족 결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가족 이민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네요.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다만 비율을 낮춘다는 겁니다.
예.
현재 가족 이민 비율이 66%고요. 숙련 노동자 비율이 12%입니다. 자, 그런데 새 계획은 숙련 노동자 비율은 57%로 높이고요.
네.
가족 이민의 비율은 33%,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네네.
또 망명 등 인도주의 차원의 비자 역시 현행 22%에서 10%로 절반 이상 깎입니다.
네. 새 이민 제도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예, 숙련 노동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가족 이민을 줄이는 데 대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유입하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족 결합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이민자들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고요. 불법 이민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건 방안이죠?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대는데요. 실제 이행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단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바로 이 이민 문제를 내세워서 덕을 봤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평안남도 지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아집니다. 함흥해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9도. 계산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9도.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7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1도. 삼지열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해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반정부 진영 대표가 노르웨이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호르헤 발레로 유엔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발레로 대사는 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협상을 선호한다며 하지만 테러 분자를 비유하고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반대파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국 AP통신과 영국 로이터통신은 오늘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단이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은 언론에 정부 대표로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보부 장관과 액토르 로드리게스 미란다 주지사, 반정부 진영 대표로 스탈린 곤잘레스 의원과 정치보좌관 두 명이 노르웨이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간 양측의 대화를 중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외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로드리게스 장관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외국에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며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국가안보나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협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인텔과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 IT 기업들의 약 110억 달러치에 달하는 통신 장비를 팔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고노다로 외상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으로 핵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했지만 핵합의에서 탈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 5월 핵합의에서 이탈한 뒤에도 이란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이란 측에 핵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필리핀이 쓰레기 불법 수출을 이유로 캐나다 주재 대사와 영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5월 15일까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가져갈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캐나다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처음 문제 삼은 건 지난 2014년입니다. 2013년과 14년 사이 재활용 명목으로 컨테이너 69개에 담긴 쓰레기가 캐나다에서 마닐라항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로 밝혀져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필리핀 법원은 지난 2016년 해당 쓰레기를 다시 캐나다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들어간 쓰레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쓰레기를 모두 한국에 돌려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접속이 전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최근 언론에 지난달 말부터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위키피디아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초에도 위키피디아 중국어판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태난만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는 강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